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하가운 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상칠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가상은 실상의 반대가 아니고 한자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뜻하는 가짜와 그 위상자를 뜻해서 십자가상 위에서 말씀하신 일곱 개의 말씀 이거를 이제 한자로 가상칠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일곱 가지 말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부분이고 또 모든 그의 사역의 완결판이 바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이 그 마지막 유언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자손들이나 또 후손들에게 그의 일생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유언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의 그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을 때 남긴 말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게 되고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신앙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눴던 그 마지막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누군지 한번 추측해 보실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죽었답니다. 친구여 박수를, 비극은 끝났다. 누가 말한 걸까요? 예, 악성 베토벤. 예, 베토벤이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답니다. 한마디로 비극적인 인생을 산 것이죠. 뭐 청각장애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이 베토벤의 마지막은 희망적이죠. 나는 이제 모든 비극이 끝나고 아버지 나라로 갑니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말을 더 소개시켜드리면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이러고 죽었답니다. 누굴까요? 조세핀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럽 전역을 제패했던 그 제왕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난 겁니다. 한 나라를 통치했지만은 주님을 모르고 평생 권력욕으로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나폴레옹이죠. 예수님의 오늘 일곱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선포대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이 시간이 저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은 허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를 받아 안고 그 십자가로 삶을 돌파하는 믿음 이것을 사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임직을 앞두고 뭐 재난이 온 모양입니다. 그런 거는 일단 꺼놓으세요. 재난. 제가 이제 임직을 앞두고서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한쪽 구석에 왠지 답답함들이 이렇게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사실 믿음은 도전이거든요. 슬로바스의 다섯 딸들 제가 설교 드렸을 때도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도전했을 때 믿음이 유산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들이 굉장히 좀 주저하는 것 같고 좀 머뭇거리는 것 같고 뭐인가 이렇게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도전하고 막 나가야 되는데 뭔가 자기 바지가랑이를 끝자고 있고 마음속에는 뭔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재는 듯한 느낌이 참 들어서 담임으로서 참 가슴이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로 돌파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통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일곱 가지 말씀을 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 정오를 기준으로 앞에 세 개의 말씀을 하셨고요. 정오를 이후로 네 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의 이 십자가에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그런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우리 큰 주제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기까지도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놓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 사람과 사람과 있는 이런 다리를 놓는 사람이 예수님이 끝까지 추구하셨던 그분의 일생이었다. 그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 상 위에서 고통 중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찍질한 무고한 자를 창으로 찌른 누명을 씌운 원수들, 소위 우리 인간들이 원수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깊이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있으시죠? 원수. 인간이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깊이 보세요. 그를 짓밟고 찌르고 채찍질한 1차적으로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깊이예요. 십자가의 넓이를 묵상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곳곳에서 이 복음의 정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옛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넓이 보세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도 없이 큰 팔을 펴셔서 그를 품어 안으시겠다. 이 넓이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하염없이 품으시고 하염없이 벌리셔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이해하시는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하면 굉장히 그것을 꽤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직분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서도 이 용서가 없어 놓으니까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사실은 그들 간에 문제가 있지만 서로 용서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용서의 마음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에 근거합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번역을 보면 이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용서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있잖아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영혼과 묶였던 부분을 풀어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가 그렇게 용서하였듯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노라 하고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서로 풀어야 산다.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견디지 못할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조차도 그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 있음을 봅니다. 자기의 안위와 고통을 줄이는 것이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삶이었다 확신합니다. 일평생 주님은 자기의 안위보다 자기의 영예보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평생 동안 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상에서까지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잔재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볼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기 행악자가 회개했을 때 혹은 자기 인간의 노력이나 구원에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이 필요한가?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예수님 중심으로 양쪽에 행악자들이 못 박혀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 로마 문헌에 보면은 로마 공식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 달한 사람들의 이름과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평생 동안 98명의 그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만큼 그강 무도했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쪽에 달린 행악자가 예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야,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너도 똑같은 사람이고 야, 네 앞가림이나 해라 이렇게 반응한 거거든요. 너도 죄져서 여기 달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것이 대다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한 행악자가 반응이 좀 다르죠. 23장 40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들리는 소문에 의하여 저 사람이 죄를 진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죠. 자, 우리 42절을 크게 합독해야 됩니다. 예수여,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믿음은 반응인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와 같은 도적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사함하실 수 있사오니 저를 받으시옵소서. 구원 앞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찬송시를 이제 몇 개 썼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258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 기억하시죠? 2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자, 그 다음 가사를 보면은 이 도적이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라고, 자기. 십자가에 달린 그 무각, 극악 무도한 그 행악자를 보면서 자기가 비록 도적 같은 자가 느껴지면서 주님, 저와 같은 자도 씻겨질 수 있사오니,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게 인간의 반응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누가 내가 죄가 앉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도적이었습니다. 제가 행악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회복될 때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그를 돌보라고 그의 제자에게 부탁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정오 전까지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같이 자기의 유익이나 안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찌른 원수들을 향해 사랑의 표현으로 용서를 했고요.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관심이 갔고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게 예수님 마음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의 사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주님을 볼 때 사랑의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하고 제가 조금 더 설교를 해볼게요. 신앙이 깊다. 아, 저 사람 참 신앙이 깊어. 뭐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여러분, 뭐로 판단해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요즘에 목이 좀 가라앉아서 지금 이 상태라도 괜찮겠죠? 예. 네. 근데 희한한 거는 지난주도 제가 좀 힘이 없어가지고 조곤조곤 했더니 더 잘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말이에요. 그 외부에 나가거나 혹은 다른 교회 가면은 그 청년들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 저 청년하고 연결해주면 참 좋겠다.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 그래서 뭐 대화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아, 누구랑 연결해줄까 막 이런 게, 제가 좀 늙었나요? 아, 담임으로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을 구별할 때 저 사람이 뭐가 신앙에 좋냐라고 할 때 뭐가 신앙에 좋은 겁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보면 압니다. 이기적인 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이타적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여러분,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는 거 안 좋아요. 저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느냐, 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신앙의 성숙은 움켜지는 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건강 꽉꽉 움켜쥐는 모습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며 자기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이죠. 자기 지갑을 오픈하는 거죠. 자기 에너지를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가 넉넉하다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코로나 시대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쇄국 정책을, 더 건강 지키자, 더 내 것을 지키자, 위험합니다. 주님께서 사도연에게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가 예수의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그분을 20년, 30년 모신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동기들은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고 다니고, 누구는 막 교회를 세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는 어머니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처음에 뭐였죠? 우레 아들이에요. 우레 아들. 우레 아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성격이 급박한 사람이에요. 뭔가 하면 막 이러고 으악 하고 막 번개로 막 쏘아대고 막 내 말 받아라 천둥을 막 쏘아대고 막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사학자이면 30년에서 40년을 모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사람 섬기면서 이 사람의 성품이 갈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의 마지막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각각 다를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크게 한번 선포하고 그 다음 성경을 이해할 걸까 해요.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께서 다 기억하신다. 인생 뭐 있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뭔지를 우리 시대에 보여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이 힘을 쓰는 거고 무엇이 애쓰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이라 생각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오를 지나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을 기록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6시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의 시간법은 아침 6시부터 0시로 시작을 하니까 6시는 정오를 뜻합니다. 한낮에, 정오에 이런 뜻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크게 소리질러서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조금 전에 이제 모든 3시간의 암흑을 통과하시면서 주님께서 고통 속에 부르짖은 부르짖입니다. 여기 단어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버림받은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서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조리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말구유, 헛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라다 법정까지도 가게 돼요. 3년 동안 따라앉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의 수석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의 이 절규는 온 인류가 그리스도 없이 당할,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인 것이죠. 지옥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의 아버지의 나라와 멀어져서 생명이 없고 어둠만이 있는 곳을 지옥이라 해요.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의 지옥을 뜻합니다. 그것을 겪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아요. 고독함 속에 살고 절규하면서 합니다. 갈등 속에서. 시편의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아주 놀라운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 시인이 뭐라고 처음에 기록하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고뇌의 깊은 터널에 빠져가지고 내 신음 소리를 막 끙끙대며 아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얘야, 내가 너희들의 고뇌를 다 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겪는 고뇌를 다 겪었다.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는.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갈증이 일어날 때 못 참죠.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의 갈증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인간의 끊임없는 타는 목마름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의 고백을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 혀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숨을 헐떡거렸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을 아십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았을 때,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주께서 뭐라 얘기하세요? 얘야, 내가 그 고통을 다 겪었노라.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다 이루었다. 영어 표현해 보면은 영어 성경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끝났다. 헬라어의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의 정점을 찍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원수와 행악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용서와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그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던 단절의 고통과 고뇌의 고통도 이미 주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여기 목마른, 타는 목마름과 같은 갈증도 주님께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0절 말씀 보면은 이 시편은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마지막 30절 31절에 이렇게 시를 마감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마침표를 찍으셨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고뇌와 고통도 주님께서 오는 자들에게 마침표를 찍으셔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를 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나의 타는 갈증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여러분의 타는 갈증들을 치료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계속 타는 갈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이요 희생을 강요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의 메시지예요. 우리 46절 말씀 보면 화면을 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이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습니다. 바뀐 게 보이지 않아요? 절규하실 때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단어에 나의 주인님, 뭐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 이것도 그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는 일반 그때 썼던 생활용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활용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아빠, 나 이제 모든 것을 순종했으니 이제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아빠라고 하는 거는 제비 새끼들이 그 엄마가 물어다 주는, 아빠가 물어다 주는 그 벌레를 먹기 위해서 입을 짹짹 벌리면서 막 소리 부르, 그거 거기에서 어원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빠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고 내 영혼을 이제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자격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 하고 부르셔야죠. 그게 십자가예요.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도 주 앞에 나와서 아빠 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 주님 이제 저 잘 살았죠?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축복의 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죠. 유명한 그 독일의 문학도가 있는데 괴테라는 분이 있잖아요. 철학도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그 남긴 말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나에게 빛을. 마지막 죽을 때 진리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글을 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돈을 많이 벌었을 거지만 진리의 빛을 모르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빛이 뭐냐? 나에게 빛을 달라. 슬픈 일이죠.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 인생 마지막 말에 아빠 하고 이제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일생일대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여러분 내일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께 부르짖고 아버지, 아빠, 제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선포하고 찬양할까 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네 군데밖에 쓰여지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주, 로드 개념이 아니라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라고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여신 거죠. 평생 자기의 아니와 영예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선구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십자가를 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돌파하는 자들이죠. 재는 자들이 아니라, 주저하는 자들이 아니라, 머뭇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로 돌파하는 자들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선포하고 이 찬양 드립시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돌파합시다.
돌파합시다.
십자가 붙들고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돌파하는 믿음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